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신뢰하게 될 때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고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순간 대화가 의미가 없어지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고 함께 놀거나 여행 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밥맛도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신앙의 회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회의에 빠진 즉 믿음이 흔들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그러면 대통령 가기 전에 참모들이 먼저 가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메시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의 도덕적인 문제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제수씨를 가로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이 도덕적 불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백성들로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던 신앙인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도 문제였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찌도새도 모르게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방 초청잔치 준비하려고 사근 고개에서 복음 전하다가 경찰한테 체포되어서 청송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예,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했던 일상생활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폭언이고 폭력이고 그죠? 고통이 끔찍한 감옥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찌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끔찍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의가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보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저분이 메시아라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나사렛 예수 저분이 메시아라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저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어떻게 헤롯같이 악한 왕이 여전히 득세할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닐까? 내가 잘라낸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괜히 혼자 선지자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가 않고 혼란이 생기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감옥에서 두 명의 제자를, 자기 제자 두 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매. 예, 무슨 말입니까?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예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감옥에 갇혀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다면 왜 헤롯 왕이 아직도 계속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 의문의 마음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선지자가 그것밖에 안 되냐?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지만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 당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설교하더니만은 감옥에 갇히니까 결국 믿음이 다 무너져버렸네?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자, 21절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여섯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이런 여섯 가지 표적들이, 기적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똑똑히 보고 이대로 전해라. 너희가 본대로 전해라. 그게 뭐냐면 이 여섯 가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여섯 가지 표적은 바로 이사야나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이 여섯 가지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섯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격려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당신이 배웠던 들었던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지의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에 갔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은 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우리 무슨 말 해야 돼요? 사실은 말이야, 저놈 세례 요한 안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흔히 우리는 뒷담화 시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관련된 사람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리에 떠나고 난 뒤에 세례요한을 더 칭찬하셨어요. 칭찬. 자,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는 뭐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지푸라기는 쓸데없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푸라기 보려고 너희가 나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너희 광장에 나갔더냐? 이게 무슨 왜 질문하시냐면, 세례요한은 들판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들판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세례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은 이 땅에서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다. 세례요한은 쓸데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례요한은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다. 비록 세례요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절대로 헛되거나 무의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 갈대처럼, 지푸라기처럼 쓸데없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언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안드레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죠? 이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틀림없이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거예요. 그죠? 세례요한 선생님이 보내신 두 제자가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생님을 칭찬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지푸라기 갈대가 아니라고, 세상 권력 추구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말을 틀림없이 전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세례요한의 마음은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죠?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것은 세례요한이 믿음의 회의, 신앙의 회의를 빠졌을 때 예수님이 격려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회의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확신하고 있던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기독교 진리가 의심이 생길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남들이 알게 될까봐 부끄러워지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의 힘이 빠질 때, 이때를 우리가 흔히 회의에 빠졌다, 신앙의 회의, 믿음의 회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되느냐? 누구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회의에 빠졌어요. 조금 전에 세례요한뿐 아니라 예를 들면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뽑아서 훈련시킨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고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계속 구박을 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경험도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려, 위장병. 그죠? 위장병에 걸려요.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되면, 소갈이 하다 보면 위장병 생기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은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진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아끼는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자 버리고 도망가고 세 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실패감에 시달리게 되고 좌절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죠? 결국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옛날 생활로 도망치려고 했죠.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독한 자가 가득하고 죄인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가득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제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배우자 버리고 도망가고 몸은 병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제게 무관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회의에 빠졌죠. 이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의에 빠졌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신앙적 회의에 빠질까요? 우리 삶의 회의에, 우리 삶의 회의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설 연휴 보내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서, 돈이 딸려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가정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쓸 곳은 많은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서른 되었는데 애가 타지요. 애가 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중요한 때, 이 어려운 때에 왜 내 손에 돈이 없을까? 속이 타고 애가 타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어떤 가정은 몸이 아파서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 몸이 아프면요, 설을 거꾸로 세잖아요. 그죠? 답답한 속상하지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럼 믿음이 흔들리면서 설을 거꾸로 세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큰 고통이 찾아온다든가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앞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답답해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 믿음의 회의가 찾아와요.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 의심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유치원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듯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경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이 믿어지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외로움에 가득하다. 날 외로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미워요. 세상이 싫어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마음의 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내 마음의 분노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우울함이 가득하게 될 때 내 마음의 감정 상태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말씀 믿겨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요. 마음의 상처. 특히 어디서? 교회에서. 특히 직분 있는 사람들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것이 거짓말로 느껴지고 위선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 책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강의를 통해서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저 사람 말 되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게 잘못된 건가? 이럴 수 있죠. 혹은 세상 쾌락에 빠질 경우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고 피곤해 보이니까 믿겨지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들, 내가 은혜 받은 기억들, 내가 기도 응답받은 기억들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셔도 안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일이 풀려갈 때 속상하고 답답하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세례요한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쁜 회의가 와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와요. 교회 다니는데 회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뺀질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 때 늘 조는 사람들은 회의할 게 없어요. 믿는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회의가 찾아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믿음의 회의에 빠지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재림하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농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농담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계셔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찬송하면 뭐하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 거 무슨 차이가 있지? 기도하면 뭐하나? 중연불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봉사활동이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교회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봉사하는 것이 내게는 백해 무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느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의심이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성도들이 가깝게 느껴지고 사랑스러웠는데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싫어요. 미워요. 내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다 안 믿을 거야. 저 사람들이 위선자처럼 보여요. 다른 성도들이 위선자처럼 보이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게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이고 저들은 교만하게 보이고 사람이 싫어져요. 교인들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게 돼요. 불안해져요.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게 되고 짜증이 나고 세상에 내 혼자뿐이구나 마음이 외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죠. 열정이 없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요. 그죠? 믿음은 뭐하나? 예배드리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실망을 안겨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믿음의 회의는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음의 회의는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바로 믿음의 회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회의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회의를 이기려면 첫 번째,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제가 안식년에 노르웨이에 갔었는데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터널이 한 30분 걸리는 터널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이었어요. 노르웨이는. 그리고 그 터널에는요. 불이 없어요. 안에. 우리나라는 터널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죠? 불이 없어요. 이 캄캄한 길을 한 30분 동안 타고 가는데 잘못 든 게 아닐까? 이래 길이 없는 게 아닐까? 엄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귀신에 홀린 것 같고 막. 예, 무서워지고 막. 예. 그래도 그냥 꾹 참고 한 30분을 계속 달리니까 희미한 빛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야, 터널 맞네. 출구가 있네. 회의에 빠졌다는 것은요. 터널에 빠진 거예요. 터널. 터널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할 때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닐까? 희망이 안 보이네. 길이 안 보이네. 그러나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참고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젠가 희미한 빛이 보이게 되고 더 큰 빛이 보이고 출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신앙의 회의에 빠졌다. 이때는 다른 결정하시면 안 돼요. 돌아갈까? 멈출까? 아니에요. 회의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계속 가야 돼요. 두 번째, 회의에 빠졌을 때는 걱정되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돈에 대한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문제들, 질병들, 마음의 상처, 죄책감, 그 다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쥐고 있으면 더 괴로울 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답답해질 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붙잡았자 마음만 괴로운 것 주님께 던져버리셔야 돼요. 주님 이런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돌보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맡길 때 돌보십니다. 내가 쥐고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실패감이든 좌절감이든 두려움이든 외로움이든 내가 쥐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쥐고 있다면 내 거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그것을 난 못해요 라고 주님께 던져버리면 맡기버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맡기라 그리하면 돌보신다. 그러니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거 붙잡고 괴로워하고 울면서 붙잡지 마세요. 던져버리세요.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세요. 미래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포항에서는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 있어서 연락을 해봅니다. 어땠냐 하니까 참 생각보다 많이 두려웠대요. 몸이 막 움직이면서 그물이 흔들리니까 공포심이 몰려오고 아주 참 무서웠다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은 대부분 낮에 그랬어요. 낮에 그죠? 밤에 지진이 났다고 칩시다. 밤에 막 잠자는데 막 그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옛날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였대. 한쪽 방향으로만. 몸이 왜 이쪽으로 가지? 이랬답니다. 가만히 있는데 몸이 왜 이리로 가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지진은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아래 위로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서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지진이 났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나갔어요. 밤이에요, 밤. 그럼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죠? 나와야 돼요.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밤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문에 불을 켜도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방송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 뛰었어? 뛰어 벽에 부딪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방바닥을 뜯어봐도 안 돼요. 방바닥에는 뭐가 방향이 없으니까. 뭘 뜯어봐야 돼요? 예, 벽을 뜯어봐야 돼요. 벽. 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벽을 만지면, 장롱이 있네, 뭐가 있네. 벽을 뜯어보면,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다.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벽을 뜯어보면 반드시 100% 입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벽을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반드시 벽을 뜯어보면 입구가 나오는 거예요. 벽은 움직이지 않아요. 벽 끝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요. 그죠? 벽 끝에는 반드시 문이 있죠? 말씀 끝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실, 변함이 없는 사실, 그 벽이 움직이지 않는 그 사실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그 말씀 끝에 기적이 나타나고 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길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죽어도 살고 천국 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길을 찾고 싶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믿기지 않을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 매일 묵상 큐티를 해야 돼요. 무 큐티? 무밥. 무 큐티 무밥. 무슨 말이에요? 큐티 안 하면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육적인 양식도 취하지 않겠다. 무 큐티 무밥.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야 돼.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일대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훈련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졌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공동체에 솔직하게 나눠야 돼요. 공동체를 의존해야 됩니다.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나누어야 돼. 나누다 보면요. 내가 말하다 보면, 내가 좀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네? 내 감정에 빠졌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과도하게 불안해하네? 내가 과도하게 의심하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말로 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편안함이 오잖아요. 그죠? 격려, 믿음이 격려받죠. 또 누군가가 진실한 분이 계시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계심을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내가 믿겨지지 않을 때, 내가 두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사랑방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방이. 예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랑방을 하셔야 돼요. 사랑방을 해야 내가 힘들 때 믿음을 격려받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방을 하셔야 돼요.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하셔야 됩니다. 사랑방 신청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두렵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말씀 믿겨지지 않을 때 그때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확실히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멀리하는 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의심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신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야 돼요. 시편 140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뭐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의심될수록 두려울수록 느끼지 않을수록 기도를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 뭐, 털실 같은 거 막 엉켜있으면 이거 풀기가 안 되잖아요. 버릴까, 막 갈고 자를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요,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우리 인생이 그저 어떤 실 하나를 끄집어내면 한순간에 쫙 풀리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게 쫙 풀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열 번도 천 번도 만나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한 번만 딱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참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두려울 때, 의심될 때 나를 사모하라. 내가 만나주겠다.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는데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될 때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 말씀 받들어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다를 건너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아시아 말고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도시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성이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게 되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해야 돼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망가지는 때가 언제냐? 귀신 들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그 여인을 해방시켜주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여인의 인생을 찾아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고발해서 바울이 태형을 당합니다. 몽둥이를 찜질 당하죠. 몽둥이를 얻어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죠. 그냥 감옥 갇힌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라고 하는 기계로 딱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팔과 다리를 고정시켜놨어요. 온몸은 몽둥이에 맞아서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피투성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팔다리를 묶여있어요. 캄캄한 지하 감옥이에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빌립보 사람들과 재판관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괜히 선교사 헌신했네. 아니,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네.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 산 게 아닐까. 우리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끔찍한 일을 당하면, 슬픔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면,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의심이 생기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다. 자,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예, 몽둥이로 찝니래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몽둥이 어디 맞았어. 그리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손발을 착고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밤중이었다. 한밤중의 말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한밤중일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때가 밤일 수 있어요. 그죠? 또 캄캄한 지하 감옥이니까 한밤중이. 그리고 온몸이 몽둥이에 맞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처음 가보는 외국 나라 도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인생이 캄캄하지요. 바울의 인생이 한밤중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이 한밤중이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복음 전하다고 온 사람들이야. 예수 전하다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아이고 자기들이나 잘 믿지. 예수 믿으니까 저런 모양 되네. 저런 예수 왜 믿어? 저러고도 기도하네. 아이고 저런 꼴 당하고도 찬송하네. 아이고 저런 꼴 당하고도 교회 다니네. 저런 꼴 당하고도 십일조하고 헌금하네. 미쳤나봐. 미쳤나봐. 주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밤중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지요.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놓았던 것이 다 풀렸다. 풀렸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회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있고 속으로는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말고 계속 버텨야 됩니다. 터널 속에 통과하고 있으니까 입구가 보일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되며 염려되는 것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끝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병이 나았어요. 말씀 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누세요.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옥터가 움직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 인생을 꽁꽁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시련을 잘 극복해서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나중에 다른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